우리 하나님의 말씀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거의 13주째 그 존 라일의 성결,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거룩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그 책을 중심으로 한 주씩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3주 동안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없는 나, 우리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숙해져가는 거예요. 온전해져가는 거예요. 완전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거룩, 성결이라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과정이 성화이고 이 성화의 열매가 바로 성결,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평안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좀 우리가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의 삶을 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 바빠집니까? 안 바빠집니까? 더 바빠져요. 더 바빠지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긴 했는데 정말 친했던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싸움을 싸웠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화의 삶,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열매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대가, 영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를 안 보고 절대로 어떠한 희생을 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감은 좋겠지만, 그 영적인 선한 싸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 영적인 그 비용을 지출해 가정 가운데에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삶,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성장한다. 그래서 성화, 그 다음에 어떤 열매, 성결의 열매, 그 다음에 선한 싸움, 그 다음에 영적인 비용, 이러한 모든 것들이 딱 단계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때로는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 그러한 예언의 말씀도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바벨론이, 우리의 원수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극적으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힘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자,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원래 처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어떤 자신들의 그 신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만들고 메시아를 상상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니, 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러한 대속의 죽음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강팍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믿고 있지 않죠. 여전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 땅 마지막 한 가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예를 성경에서 들었는데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 모세의 삶, 120년의 그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딱딱 구분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환경, 좋은 환경 속에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어떤 자기가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도망자가 됩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광야에서 결혼을 하긴 하지만 자기의 양도 온전히 키우지 못하고 장인의 양을 피우며 대릴 사이 비슷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에요. 80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80은 정말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동시에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복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달라져야만 했던 그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자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가 있고 또 롯의 처를 보면은 참 좋은 남편을 만났고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어떠한 영적인 그 신앙인의 삶을 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을 그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데 롯의 처의 마음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행동인데 어떻게 그 간단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간단한 뒤를 돌아보는 그 행동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 그의 상태가 어떤지 그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억했을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배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롯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려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강도,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삶을 살았어요.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 얘기한 그 천국 나도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나 늦었는데 나 지금 죽어가는데 나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갈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성화의 삶에서도 말씀을 나눴고 또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도 이미 좀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막 풍랑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폭풍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게 지금 12장까지의 그 것들을 뭐 12주에 있는 것을 짧은 시간에 함께 이렇게 요약을 잠깐 했는데 여러분 이거 혼자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새벽 예배 이렇게 설교하고 또 준비하면서 또 뭐 말씀을 나눈 가운데도 표현했지만 참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재미는 있대요. 예전보다는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비디오 같은 거를 보기는 봤지만은 가서 빌려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시간의 제약이 있었지만 요즘 집에서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유튜브 하루 종일 들어도 다 못 들어요. 드라마, 조금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것, 뭐 아마존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시청하십니까? 그리고 좀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우리 MCTV가 있잖아요. MCTV에서 지금 24시간 계속 한국방송 나오잖아요. 틀어놓고 있으면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외롭대요. 왜 외로워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기 앉아있지만 참 미안한데 저도 어떨 때는 진짜 외로워요. 내 편이 없어요. 이게 부부간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때로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속마음을 때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니까 이 말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내 아내에게 아니면 내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다 말하려고 해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데 막 영적으로 막 짓눌러요.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공동체예요.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목자가 떠나요. 그러면 그 99마리는 목자가 포기한 겁니까? 결코 그것도 아니에요. 100마리가 한 공동체고 99마리가 안전한 데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 99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가 혼자 외톨이로 그냥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같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80% 이상의 교회 수가 100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70% 정도? 50명 미만이에요. 되게 연약한 숫자예요. 하지만 그 20명, 30명이라는 그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룰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를 이룰 때에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데에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지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위로해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존 라일의 그 책을 보면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참된 교회, 참된 교회. 하지만 동시에 이 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진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역적으로 시카고에 있고 뭐 디트로이트에 있고 시애틀에 있고 아틀란타에 있고 LA에 있고 한국에 있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일지라도 이름은 다를지라도 모두 한 교회예요. 동시에 이 눈에 보이는 그 가시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이 가시적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또 진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참 오해스러운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교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 우리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은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를 생각합니다. 예배당, 어떠한 성도들, 또 어떤 경우에는 교단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PCSA, PCA, KPCA. 뭐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교단들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단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교회를 가로막고 있어요. 진짜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좀 정말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이 교단 모여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는 것 정말 중요한데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본다는 것이 아유 막 여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했다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은 그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여자 목욕탕 뭐 탈의실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막 하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이 교단들이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참 행복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한순간에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다 문 닫고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법적인 분쟁만 몇 년씩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것이 교회이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참된 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존 라일은 이렇게 설명해요. 진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들을 이곳에 함께 모아놨다는 거죠. 뭐 그것이 좀 약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할 부분도 있지만 거기 보면 이제 하인이다, 시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의미냐면 본질적인,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직 인간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보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진짜 참 교회를 위해서 가기 위한 과정이지 이곳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임시의 어떠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교회는 다 가짜다. 다른 목사가 설교하는 건 다 가짜다. 나만 진짜다. 우리 교회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유니버셜 철치, 눈에 보이는 원래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캐톨릭이 교단으로서 어떤 딱 있으니까 이제 캐톨릭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유니버셜 철치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고 또 동시에 눈에 보이는 뭐 가톨릭이 PCUSA가 감리교회가 UMC가 KMC가 뭐 그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고 다른 교단 종파들은 다 가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참된 교회. 그 존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그 존 칼빈의 어떤 전통을 따르는 교단인데 이 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이제 처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거 하나가 더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죠. 어쨌든 간 하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참되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두 번째가 뭐냐? 성례예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 오늘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단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개신교회에서 리폼드 처치에서 인정하는 성례전은 뭡니까? 성례라고 해요. 성례전, 성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이거를 성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징은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것, 이것이 행해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과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뭐냐? 권징이에요. 권징이 행해지는 교회. 권징이라는 건 뭐예요?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겼을 때에, 어떤 교회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갔을 때 우리가 만든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리고 물론 그 규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 권면하고 그 다음에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은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권면,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존 라일도 이제 그 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들이 많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에요? 나예요? 나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잘 지키고 또 가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특징은 이제 존 라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 뭐 교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아니면 성령으로 막 방언을 하냐 막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내가 막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난 미국에서 그때 참 놀란 적이 있어요. 워싱턴이니까 주 시애틀 그쪽에서 쇼핑몰에서 그 테러범들이 사람을 갖다가 줄 세워놓고 또 예수 믿어 안 믿어 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내가 죽느냐 맞느냐 미국 땅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딱 줄 세워놓고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순간적으로도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살아날 수 있잖아요. 위험을 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신문의 기사를 보고 야, 제가 정말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삶에 대해서 제가 아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한 일이 있다면 야, 그냥 안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일단은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좀 솔직히 더 강할 것 같아요. 너 죽어. 순교해. 라고 푸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침묵이라는 엔도 시사학교의 침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답은 없어요. 그 그림, 성화를 밟을 것인가 안 밟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안 밟고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자기가 비슷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막 고민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그 신부가 그 성화를 밟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어떤 사회의 관계, 그런 곳에서는 너무나 너무나 쉽게 예수를 부인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교할 거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어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을 보면 너무나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게 되면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 그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가 고백되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새벽 예배 듣는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와 신비롭고 평화스러운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의 영광에는 무엇도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딱 임해요.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잘못했고 막 우상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여가지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죄악된 불의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 그 불의한 삶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그 고통이 해방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찬양은 여러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이지만, 귀한 사모하는 것이지만 또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든든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라지는 부분이 여기에요. 뭐냐면은 아 베드로다. 그러니까 교황, 지금의 교황이 누구예요? 그 일대 베드로의 그 후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임명하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예요?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 어떤 실수, 잘못을 막 미화해요. 그런데 사람이 리더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된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로 때로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참 보기에도 화려하고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욕지도라는 곳으로 전도여행을 갔었어요. 욕지도. 뭐 지금도 한참 배를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도 충무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저는 저하고 한 그 지리산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충무에서 한 여러 팀으로 그 섬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욕지도라는 곳을 갔어요. 제가 그때 가보고 다시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 욕지도를 갔는데 우리가 갔을 때에 이제 우리가 거점을 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남자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할머니 전도사님.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다닌 지 얼마 안 될 때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딱 가서 그분이 할머니가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할머니가 성경을 제대로 할까? 저 할머니는 무슨 설교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게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 섬이 그 마을이 거의 다 복음화가 이미 돼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 거의 일주일 좀 안 되게 있었는데 막 그분이 그 집안에 있는 거 신주라고 하나요? 막 그런 거 막 가면 가서 전도에 가서 막 가면은 같이 따라갔는데 막 그 전도사님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다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 사람이 그 신주단지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불태우고 막 그랬어요. 막 와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그렇지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4년제 대학교 아니면 큰 신학교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어떤 목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뭐 큰 학교, 뭐 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좀 깨달았어요. 물론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웬만한 마을에 가면 있잖아요. 웬만한 도시에 가면은 한인들이 얼마 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동네에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하나만 있어요. 세 개, 네 개 막 있어요. 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가 먼저 땅을 사기도 하고, 또 미국 교회 조그만한 교회를 구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는 오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약하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웬만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10명도 안 되고 막 그런데도 다 건물이 있어요. 왜요? 누군가가 60년, 그러니까 70년도, 대부분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왔는데 그 80년대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모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뭐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우리 피아노 하는 우리 예인이도 좀 시골 출신이지. 예. 아주 그냥 아주 시골 플로리다의 시골 출신입니다. 거기에서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자랐어요. 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복음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돼요. 간단하게 하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사역들, 그것도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복음을 들려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들려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게 바로 또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것만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참신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긴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전혀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달린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곳에는 여기 시카고항 연합장로교회 딱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시카고항 연합장로교회를 섬겼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은 주시겠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그 인간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또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는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을 끊임없이 뒤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보내고 온갖 일들을 기획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무엇을 하겠냐면은 우리 교회의 기초, 그 다음에 나의 기초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위로를 경험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 올 때 되면은 막 머리만 아프고 막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장로님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그런 장로님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올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던킨 도넛츠 가가지고 딱 던킨 도넛츠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딱 오도 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올 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앞에 딱 하이웨이 들어오기 전에 던킨 도넛츠가 생겼어요. 근데 몇 시에 문을 열냐면 5시에 문을 열어요. 그럼 제가 샤워하고 집에서 나올 때가 5시거든요. 그럼 5시 딱 1분쯤에 모바일로 커피를 딱 오더해 놓으면 딱 거기에 가면은 바로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몇 분 걸리지도 않고 바로 가가지고 딱 그거를 픽업해가지고 딱 차 타고 오면서 커피 한 잔 딱 모시면 먹으면은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행복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행복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 때의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막 뺏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막 우리를 그런 식으로 흔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기초. 사람이에요? 예수예요? 우리 교회의 기초, 사람이에요? 예수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잘하려는 관계를 하면 할수록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 비전과 목적이 그래서 중요하긴 중요한 거죠. 자꾸 인간적인 어떠한 친교를 강조하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강조하면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우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 누가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동시에 내가 목사로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또 검증되는 또 증명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자꾸 베드로라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서운한 것이 예수로부터 받는 그 은혜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분이 큰 교회 얘기인데 제일 먼저 온 분들이 항상 제일 그 먼 곳에다가 주차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요원들이 오면은 항상 제일 일찍 온 분들일수록 다 이렇게 먼 곳에 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 주차 요원 봉사하는데 항상 아슬아슬하게 와서 가까이에다가 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차 요원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이 너무너무 얄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가까이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까이도 되게 할 수 있어야지 저렇게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그 순간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 그 순간에 자리가 없어서 실망해서 가면 안 되니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차 봉사하던 그분이 장로님의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얄미워가지고 자기가 주차 봉사는 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주차 좀 멀리하고 걸어오는 건 싫어요. 그냥 가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정말 또 늦게 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아슬아슬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할 공간이 없고 또 멀리다고 해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든든하고 튼튼하고 올바르면 웬만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다 모든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 우리의 어떤 중요한 것, 나의 신앙,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고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